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공간복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마르코 15장 21절에서 32절, 루카 23장 26절에서 43절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도 있죠. 자, 마르코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키레네라고 하면 뭐 북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올라온 유다교의 아주 신심 깊은 사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까지 이 마르코에서는, 방금 읽은 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단지 키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다라고 이렇게 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면 이 시몬이 나중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초대교회 안에서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름 앞에 이렇게 설명이 붙는 이름들은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인물상이 이어지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에서 설명을 보면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다라고 하죠. 예수를 몰랐겠죠. 뭐 자기가 사는 그 다른 아주 먼 곳에서 왔고 뭐 소문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이제 병사들에게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난 싫다고 했는데 대신 지게 했겠죠. 근데 그런 우연한 만남 안에서 뭐 섭리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키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나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또 뭐 보거나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 결국 누구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루포스 또한 이 초대교회 때 아주 열렬한 신자가 교우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간접적인 근거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나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 막달레나의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설명을 하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루카복음 23장 27절입니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통곡하는 여자들 가운데는 성모님도 분명히 끼어 있었을 겁니다. 뭐 십자가의 길 같은 것도 그 성서에서 전하는 그 이야기와 십자가 길 14차가 전부 다 일치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14차를 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쓰러지셨다라고 하지만 뭐 저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쓰러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로니카가 뭐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렸다? 이것도 복음서에는 없죠. 근데 이제 그 14처 십자가의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밖의 내용들은 이제 교회의 전승,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서에 속하지 않은 전승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전승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의 내용도 그런 하나의 성서 밖의 전통,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도 십자가의 길 보면 그 성모님도 거기 끼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내용을 통해서 이 통곡하는 여자들 가운데 성모님이 계셨다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결국 그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던 군중은 십자가의 길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군중들과 다른 군중이다 라고 충분히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군중이라고 백성이라고 같은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중,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 또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과 또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군중들은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은 대사제와 사제들 그리고 권력층과 관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동원된 이들이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군중은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 전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던 가난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세속적으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잡혀서 죽으러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러 하니까 아우 이게 혁명도 난도 일으키기 전에 저 친구가 잡혔구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아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구세주이신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라는 혼란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태오 27장 37절입니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죄명이죠. 임금이 되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왕이라고 이제 그 지칭을 한 겁니다. 근데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뭐 어떤 일부분의 땅을 차지를 했던 사람 반역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박혀 있었다.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죽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실현시키려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가장 공적으로 만든 사건이기도 하죠. 그 뭐 단지 지극한 고통을 겪기 위해서 뭐 가장 잔인한 고통, 가장 비천한 고통을 겪고 뭐 부활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것도 맞죠. 맞는데 좀 너무 과학적이죠. 막 가장 이렇게 막 뭐 손톱도 하나씩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장 잔인한 고문을 해서 이제 그 가장 세상에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이제 부활을 해야 그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꼭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고통을 수치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프면 다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도 고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을 공적으로 만든 게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 대사제가 예수님을 잡아가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속했던 가장 거대한 제국 빌라도 제국의 대리인인 총독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 전 세상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전 세상이 보는 앞에서 부활을 하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활의 어떤 공적인 어떤 성격을 제국이 주는 사형이라는 그 제도 앞에서 완전히 공론화 어떤 공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힘없는 예수님, 가난한 예수님,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비천한 인간의 부활을 세상에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국의 어떤 공식적인 사형 언도였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로마 병사들도 보고 총독도 알게 되고 사실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도 그 가장 큰 어떤 공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그 얼마나 그 하느님의 어떤 구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아주 정확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건은 단지 막 이렇게 고통과 이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상에 어떤 로마 제국 전체에 공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힘을 가지는 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르코복음 15장 31절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 말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세의 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다닐 때 그 기적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병이 났고 악마에게서 악마가 물러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 하지만 그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현세의 삶에 한정되죠.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어야 되죠. 뭐 병이 나았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라자로가 그렇다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라자로도 죽었죠. 그리고 뭐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빵을 받아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현세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몸 안에서의 어떤 그런 회복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결국 그 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 영 중심의 부활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른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복은 죽음을 통한 부활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런 깨달음 인간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궁극적인 복은 현세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인간들은 여전히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루카복음 23장 39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좌도 우도의 짧은 이야기가 루카에서 나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루카 복음 23:40-42절은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날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웃이는 강도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 소작인 이야기가 떠오르죠. 뭐 마침 또 오늘 딱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겠죠? 해질 무렵 와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는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죠. 니울침이라는 것은 그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죽기 직전에도 어떤 진심 어린 니울침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복음의 포도원 소작인의 이야기도 일찍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 무슨 네 계급인 양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 회개했다고 해서 늦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찍 회개했다면 더 겸손되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일찍 회개했다고 해서 나한테 더 큰 것을 주고 저놈은 나중에 회개했으니까 더 작은 것을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삶의 어느 순간이든 회개한다는 그 용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회개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신의 회개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게 회개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 겸손을 유지시켜 가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은혜도 충분히 퇴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뉘우친 이 강도가 바로 해질녘에 일하러 온 그 소작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서는 그 뭐 좌도 우도란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성서 전승에서는, 성서 밖의 전승에서는 좌도 우도라고 이렇게 제 기억에 말하는데 어느 쪽이 뉘우친 사람인지 맨날 헷갈리시죠. 좌인지 오른, 우도인지. 근데 보통 관습적으로는 오른쪽이 좋은 거잖아요. 오른쪽, 영어로도 오른쪽 라이트라 해서 그 오른쪽이 오른쪽이지만 옳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도가 그냥 오른쪽 우도가 회개한 우도다. 이렇게 오른쪽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좌도 우도 맨날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23장 43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던 소작원의 얘기에 비해 주인이 아니 내가 뭐 늦게 온 사람한테도 돈을 준다고 해서 네가 왜 난리냐. 나는 줄 것이다. 결국 이 꼴찌가 첫째가 되는 모습을 이 좌도 우도의 모습을 우도의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